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만유의 주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지상 102층 그리고 448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건물은 193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이야 높은 건물들이 참 흔하지만 당시에 이런 건물이 세워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3년이 지난 이 건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에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이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맨하탄 섬의 가장 단단한 바위층을 찾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변형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대부분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건축계에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시멘트와 모래 그리고 물을 적합하게 잘 배합하면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에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배합을 잘하면 무려 70년이 넘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 배합을 잘하지 못하면 20년도 가지 못할 정말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건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석은 변함이 없고 반영구적인데요. 반석은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지진에도 끄떡없기 때문에 반석을 부수고 지반을 닦아서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는 힘이 들고 더 많은 시간이 들지라도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기반의 중요성과 함께 두 집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왜 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반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우가 올지라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단지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들고 다녔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성전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의 기반을 두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기반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기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위에 인생의 기반을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에 기반을 둔 인생은 인생의 폭풍우가 왔을 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가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에 인생의 기반을 두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리고 듣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힘쓰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앞뒤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두 권 모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은 성서 중에 성서라고 일컬어진 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적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에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팔복을 서두로 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리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둘 다 가능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과 49절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흙 위에 집지은 사람과 같도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언급하신 것들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같이 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일을 행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바로 질책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게 될 때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언제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신앙의 집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부터 순종하게 하셔서 사랑의 일과 선행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짓는 이름을 믿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